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철학이나 수사학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결과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중심, 우리 신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권태로워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충만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귀는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에 이 간섭을 받아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쓰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들은 그것에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몇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 얻은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이로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그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이들이 다투게 되었는가? 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가? 그와 같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이 문제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분쟁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점점점 더 교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교만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들이 점점 상실하고 그들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에 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가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방파를 이루었고 나뉘었고 다투기 시작하고 분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투게 된 것을 보면은, 그들이 다투게 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가장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자기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은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의 창립 멤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매우 박식하고 성경에 넘쳐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그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볼로와 같이 정말 말의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제바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님의 가장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만났으나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라 계속할까 말합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에 베드로에게 배웠다 하고 말하면서 나는 개바에게 속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한 가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아니고 개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말의 능력이 있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가장 그 높은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교만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흔치 않은 일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 가지고 다투었나 그것을 생각해볼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들은 영적인 권세감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권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무엇이 대체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아주 사소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내세우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목표를 하면서 몇몇 교회를 사역을 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들을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참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서 배웠다. 자 거기서 자기가 구역장을 했다. 그것이 아주 큰 자랑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개혁주의 신앙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다툼과 분쟁하는 마음이 엄밀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고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교만함이 엄밀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놓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녔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교만 안에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개바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다투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다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런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상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형제들아 보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교제하고 있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교만하고 사랑하고 있는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사이였느냐? 육체를 따라서 너희들을 본다면 너희들은 지혜가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조건을 따라서 본다면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너 자신들과 그리고 너의 동료들을 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결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면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기에 하나님의 책함을 받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잊기에 어떠한 그와 같은 능력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머리 좋은 사람들, 더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지 않냐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천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었고 종들이었고 보잘것없는 학식이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이든 능력 있는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보잘것없는 자이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던 순간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퇴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물러나거나 심의에 져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자랑이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면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거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가 세상의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도 우리에게 그것을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서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이 바로 그 뒤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서 나의 영혼의 구원과 자유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다고 말한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완전한 속죄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꽃만큼의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옆에 설 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원같이 그건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드리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과 다투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항상 우리에게서 죄를 찾고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는 죄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대치원해주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그 같은 것 할 때에, 발견하였을 때에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거나 그의 고백을 보시면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의 씨를 심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보십시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일을 힘쓰고 거기에서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곧 뭐가 다가옵니까? 권태기가 다가옵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들해집니다. 영적인 생생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믿지만 그 영적인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져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있는 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독특한 성향이 있어서 자기의 그 성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 예민한 성향이 도리어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앞에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리스도를 등한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잠시 뒤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를 그리스도보다도 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리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달라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것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 그 사람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마음이 거룩해진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정결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어떤 차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 그 순간이 우리의 눈에 있어야 할 궁극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래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때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 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나누이거나 그에게서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 순간마다 나의 유일한 소망과 나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만적인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되 그 미래에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믿음의 끝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 힘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는 그것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신도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